항복선언 복음의 출발선에 다시 서다. 아내는 내가 특정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돕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아내는 내게 기분이 어떠냐고 대놓고 묻지 않았다. 아마도 내가 무조건 괜찮아요 라고 답할 줄 알아서일 것이다. 변명은 아니지만 잘 모를 온갖 감정을 괜찮아요 라는 단어 하나로 통일해서 표현하는 남성은 나뿐만이 아니다. 내 감정 스펙트럼은 좋다에서 괜찮다를 거쳐 별로다까지가 전부다. 아내는 감정을 정확히 알도록 돕기 위해 감정의 수레바퀴란 도구를 사용했다. 우리 부부는 3명의 10대 청소년기 딸을 키우는 동안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한동안 이 감정의 수레바퀴를 냉장고에 붙여놓고 지냈다. 이 수레바퀴는 10여 가지 감정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그냥 화가 난다 라고 말하지 않고 거부당한 기분이다 혹은 무시당한 기분이다 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특정 순간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정확히 알면 무엇이 그 감정을 유발하고 그 감정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Emotion이라는 영어 단어는 라틴어 emovere에서 비롯했다. emovere의 1차적 정의는 움직이다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뭔가가 우리를 특정 감정으로 움직이게 이끌면 그 감정이 또한 우리를 어딘가로 움직이게 이끈다. 감정은 우리의 과거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며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좋든 싫든 이는 엄연한 현실이다. 지난 몇 년 사이에 나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목사로서 우리의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흔히 나타나는 감정이 몇 가지 있음을 발견했다. 예수님과 깊이 연결된 채로 살아가지 않을 때 이 특정 감정들이 표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지배적 메타포로 돌아가 보자. 그 구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다. 자신의 방법대로 하는 사람은 가지가 아니다. 스스로 포도나무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삶을 헤쳐나가려 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 그분 안에서 필요한 것을 찾으려 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한다. 나중에 살피겠지만 이런 접근법은 결국 통하지 않게 마련이며 그럴 때 예측 가능한 감정들이 올라온다. 당신이 예수님과의 단절 상태를 더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이어지는 장들에서 몇 가지 감정을 다룰 것이다. 자신의 방법대로 하다가 경험하게 되는 감정을 구약성경 인물들의 사례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구약성경에서 이런 사례를 많이 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런 사례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딱 붙어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약성경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연결이 필요하며 그런 연결 없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방법이 소용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혹시나 해서 말하지만 이 책에서 다루는 감정이 전부는 아니다. 이 밖에 다른 감정들에 관해서는 감정의 수레바퀴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성경에 나온 사례 외에도 나는 개인적인 경험과 목회 경험을 통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이런 감정이 흔히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감정은 우리의 방법이 통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상이다. 수고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감정의 수레바퀴를 냉장고에 붙여놓아야 할 성경 인물 하면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는가? 바로 베드로 아닌가? 베드로가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베드로는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고 있었다. 어부들에 관한 편견을 심어주려는 건 아니지만 내가 볼 때 거친 뱃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를 때가 많지 않았을까 싶다. 뱃사람 베드로는 자신의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직접 말해주지 않지만 그 이면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었을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시몬 베드로는 열두 제자 중 한 명으로 아직 예수님께 부름받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예수님이 탁월한 선생이시라는 사실은 익히 듣고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베드로와 동료 어부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그물을 던진 후에 배를 강가에 대고 그물을 씻는 중이었다. 지칠 대로 지쳐서 서둘러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쓰러져 잘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계획이 있었다. 누가복음 5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은 강가에 댄 배들 중 하나에 올라타셨다. 양해를 구하고 타신 것 같지는 않다. 예수님은 눈앞에 보이는 베드로 소유의 배로 바로 올라타셨다. 여기서 나는 그분의 행동이 무례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예수님은 바로 얼마 전에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셨으니 말이다. 즉 예수님께 한 번의 빚이 있는 베드로였다. 예수님은 바다 위 선상에서 가르침을 펼치기 위해 베드로에게 배를 출발시키라고 말씀하셨다. 물이 자연적인 음향장치 역할을 해준 덕분에 해변에 모인 큰 무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4절은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신 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한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직업이 어부였던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지다가 이제 막 돌아왔는데 예수님은 다시 바다로 돌아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때 필시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으리라. 선생님, 물고기 잡는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가르치는 일이나 열심히 하시죠. 하지만 그가 실제로 예수님께 한 말은 이러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우리는 낚시하면 을의 재미로 하는 취미를 떠올린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낚시는 그저 시간을 때우려는 취미 활동이 아니다. 그에게는 생계수단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밤새 수고했어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고 말했을 때 어투가 어땠을지 잠옷 궁금하다. 물고기를 잡는 능력에 어부의 성패가 달려 있으니 아마도 기죽은 목소리로 말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밤샘 수고해도 건진 것이 없다고 말할 때 극적인 효과를 내려고 일부러 약간 뜸을 들여 말했을까? 아니, 짜증 섞인 깊은 한숨을 내쉬었을까? 혹시 내가 자주 하는 것처럼 빈정거리는 투로 농담이시죠? 라고 말하면서 헛웃음을 지었을까? 아마도 내 아내가 그 배에 있었다면 감정의 수레바퀴를 꺼내들고 베드로에게 자신의 감정을 확인해보라고 권했으리라. 베드로는 이젠 지쳤다고 말했다. 그는 몸이 부서져라 이랬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방법이 통하지 않음을 인정했다. 그런데 그것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당신도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가? 어떤 결과를 기대하며 그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건진 것이 별로 없는 상황. 부모로서 잘해보려고 무던히 애썼다. 아이 앞에서 일관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다. 기대사항도 분명하게 전달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흥분을 가라앉힌 뒤 차분하게 대처하려고 했다. 하지만 건진 것이 별로 없는 상황. 남들보다 앞장서서 더 오랫동안 일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력도 보여주었다. 하지만 승진해서 번번이 떨어진다. 형제자매들과 다시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노력하는 사람은 당신뿐인 것 같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과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만 같다.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관련 서적을 읽고 팟캐스트도 듣고 세미나에도 참석했다. 가정 상담사도 찾아가 봤다. 배우자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변하는 것은 없어 보인다. 아니,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만 같다. 우리는 애쓸 때 특정 결과를 기대하며 노력한다. 내 아내는 독서광이다. 아내는 항상 책을 뚝딱 읽고 금방 다른 책으로 갈아타는데 침대 옆 테이블에 항상 책을 놓아두어서 아내가 현재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볼 수 있다. 일전에 침대에 눕다가 옆 테이블에 새로운 책이 놓인 것을 보았다. 책 제목은 Have a New Husband by Friday. 금요일까지 새로운 남편을 얻으라였다. 제목을 보자마자 처음에 든 생각은 남편인 내가 바뀌어야 한다고 돌려서 말하는군 이었다. 그러다가 온갖 질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일단 새로운이 무슨 의미인가? 금요일까지 새 남편을 얻으라 해서 새로운은 개선되어 새로워진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꾼다는 뜻인가? 잘 보면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둘째, 어떤 금요일을 말하는 것인가? 이번 주 금요일? 나는 침실 테이블에서 그 책을 수요일 밤에 봤다. 그렇다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보다 먼 미래의 금요일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032년 5월 7일 금요일이라면 해볼 만하지 않는가? 하지만 아내가 생각한 금요일이 이번 주라면 그물을 끌어올릴 때 적잖이 실망할 것이다. 아내가 그 책 제목을 선택한 것은 바로 특정 결과를 약속하고 있어서일 것이다. 우리는 노력을 쏟아부으면 뭔가를 건지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물을 끌어올렸는데도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다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들까? 내 아내는 틀림없이 별로다 라는 대답은 인정해 줄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내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드는 네 가지 감정. 이제부터 몇 장에 걸쳐서 우리의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네 가지 주된 감정을 다룰 것이다. 우리는 이 네 가지 감정의 조합을 매일 어느 정도 경험하며 산다. 그것은 우리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우리가 매일 조금씩이라도 경험하기 때문이다. 사소해 보이는 일에서조차 이런 감정의 조합을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품을 아무리 교체해도 변기가 새는 걸 멈출 수 없을 때 그렇다. 사안의 가볍고 무거움을 떠나서 다양한 상황에서 이 네 가지 감정이 올라온다. 때로 이런 감정은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니까 한 감정이 다른 감정으로 이어지는 식으로 진행된다. 때로는 네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기도 한다. 어떤 경우든 이런 감정의 조합을 꾸준히 경험 중이라면 10중 8구 당신의 방법이 통하지 않고 있는 때다. 여러 게이지를 통해 자동차의 건강 상태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는 자동차 계기판을 한번 생각해보라. 이 네 가지 감정 전체를 계기판으로 본다면 각 감정은 우리가 포도나무에서 얼마나 단절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각 게이지에 해당한다. 여기서 이 네 가지 감정을 정의한 다음 이어지는 장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1번 낙심. 정의, 자신감과 열정의 상실. 예. 엄마와 사춘기 딸 사이의 관계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을 때 엄마는 낙심하지 않으려 몸부림을 쳤다. 2. 피로. 정의. 오랜 기간의 집중된 작업에서 비롯하는 극도의 육체적, 정신적 지침. 예, 그는 힘차게 시작했지만 그의 속도는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결국 피로가 쌓였다. 3. 분노. 정의. 특히 뭔가를 바꾸거나 이루지 못해서 화나거나 짜증난 감정. 예. 그녀가 예상한 대로 반응하지 않자 그는 불만에 찬 분노로 문을 세게 쳤다. 4. 불안. 정의. 특히 스스로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을 앞두거나 그런 결과를 마주했을 때 생기는 걱정이나 근심. 예. 신사업의 5개년 계획이 예기치 못한 팬데믹으로 물거품이 되자 그는 극심한 불안에 휩싸였다. 자동차 계기판에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게이지들, 막연히 인식하고만 있는 게이지들, 있는지조차 모르는 게이지들이 있다. 예를 들어 대개 우리는 연료 게이지를 수시로 확인하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까지 배터리 게이지는 잘 살피지 않는다. 다시 말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 그 게이지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무관심은 차를 몰 때 전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우리 막내딸이 19살 때 당시 살던 샌디에이고의 어느 도로에서 화상통화를 했던 날이 기억난다. 휴대폰 화면에는 연기가 자욱했고 캘리포니아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차들이 내는 굉음만이 가득했다. 딸은 내가 시키는 대로 조치를 취하면서 침착하게 말했다. 아빠, 차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딸이 후드를 열자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나는 차가 과열된 상태이니 어서 시동을 끄고 가까운 카세타에 전화를 걸라고 말했다. 몇 분 뒤 딸이 다시 화상통화를 걸어왔다. 나는 차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딸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한 다음 딸에게 차 안에 들어가 휴대폰으로 계기판을 비추라고 일렀다. 나는 온도 게이지를 가리키며 그것이 과열 직전의 엔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혹시 주행 중에 자동차가 뜨거워지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는지 물었다. 그러자 딸은 온도 게이지가 있는지조차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운전자에게 차 상태를 경고하기 위해 온도 게이지를 계기판에 장착한다. 운전자가 깜빡이는 계기판의 불빛을 신경 쓰지 않아도 한동안은 차가 아무 문제 없이 달릴 수도 있다. 하지만 온도 게이지에 결함이 생기면 결국 차의 작동이 멈추게 되어 있다. 우리는 앞에서 말한 낙심, 피로, 분노, 불안이라는 이 네 가지 감정을 지나치기 쉽다. 그래도 한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계속해서 무시하면 얼마 못 가 우리 삶의 엔진이 연기를 뿜으며 작동을 멈추게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분의 가지로서 살지 않을 때 찾아오는 감정들을 탐구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보인 반응에 관해 생각해보자. 물고기를 잡던 그간의 베드로의 방법은 통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내 해오던 그 일을 다시 하라고 명령하셨다. 단 이번에는 그분이 배에 함께 타신 상태에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 상황을 알리면서 필시 격려와 이해를 기대했을 터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 정도면 잘했어. 너는 최선을 다했어. 다음번엔 잘 될 거야. 우리는 이런 말이 사실이기를 원한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마음을 돌려 바다로 돌아가 그물을 다시 던지라는 말씀을 철회하시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는 우리의 방법이 통하지 않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보여야 할 옳은 반응을 몸소 보였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 책을 읽는 내내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 우리의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감정들을 살피고 우리가 보여야 할 단 하나의 옳은 반응,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를 마음에 새기기를 바란다. 앞서 말했듯이 감정은 항상 우리를 어딘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한다. 하지만 당시 베드로를 움직인 것은 그 순간의 베드로의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께 보인 이 반응이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 해도 상황이 바뀌거나 다른 결과가 나타날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명령은 말이 되지 않았다. 베드로는 늘 이용하던 배와 그물로 늘 고기를 잡던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 바뀐 것이 있다면 고기를 잡기 위한 조건이 더 안 좋아졌다는 것 뿐이었다. 예수님은 날이 다 밝아진 마당에 더 깊은 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 분명 이런 방식을 추천하는 낚시서적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베드로의 반응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였다. 내가 볼 때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몇 번이나 시도해도 소용이 없었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사람들은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테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나는 지칠 대로 지쳤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법은 통하지 않을 것 같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다. 그분이 말씀하신 방법이 내가 사용하고 싶은 방법이나 내 생각에 효과적인 방식과 다를 때는 특히 그렇다.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뭔가가 필요하다. 바로 겸손한 항복이다.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어 가는 여정은 바로 겸손한 항복에서 시작한다. 겸손한 항복은 자신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인정을 전제로 한다. 스스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번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해보라. 지금 내 방법이 통하지 않고 있다. 우리의 방법이 계속해서 통하고 있다면 우리는 왜 늘 지치고 불안해할까? 왜 지금도 여전히 중독과 씨름할까? 왜 지금도 여전히 술 한잔해야 잠자리에 들 수 있을까? 왜 지금도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포르노를 볼까? 왜 지금도 여전히 삶이 버거울 때면 마구 쇼핑을 해댈까? 우리의 방법이 제대로 통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의 인간관계가 지금처럼 심하게 흔들릴까? 지금처럼 배우자 앞에서 이성을 잃을까? 지금처럼 옛 친구들과 화해하지 않고 지낼까? 우리의 방법이 통하고 있다면 우리가 원한과 분노로 끓고 있을까?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을까? 당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낙심해 있을까? 자신을 솔직히 돌아보자. 내 방법이 통할 방법이었다면 지금쯤은 효과가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 네 가지 감정을 살피는 우리의 여정은 겸손 없이는 불가능한 자기인식을 전제로 한다. 다른 길로 가야 할 때가 왔다고 겸손히 받아들일 텐가. 연결은 단절이라는 현실과 그 현실에서 비롯된 결과를 깨닫고 변화를 위해 뭔가를 할 의지를 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이유나 해명을 얻지 않았다. 결과에 따른 보장도 없었다. 우리는 해명과 보장을 바라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피곤한 줄 안다. 너희가 밤새도록 애쓴 줄 안다. 너희가 지칠 대로 지친 줄 안다. 너희가 방금 그물을 다 청소하고 치운 줄 안다. 그래서 내가 시킨 일을 하기 싫을 줄 안다. 하지만 나와 함께 바다로 나가 깊은 물에서 고기를 잡으면 너희 배가 물고기로 차고 넘치게 해주겠다.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게 해주겠다. 너희가 겸손히 스스로를 낮춰 내게 항복하면 그런 복을 주겠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가지가 되어 포도나무인 그분께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약속해 주신다. 정확히 어떤 기제로 그렇게 되는지 혹은 정확히 어떤 종류의 결과를 얻을지는 나도 모른다. 구체적인 보장은 주어진 바가 없다. 하지만 베드로가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와 다시 바다로 나가 새롭게 시도했을 때 이 둘 사이에는 분명 큰 차이가 있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배 안에 함께 타고 계셨다. 베드로는 자신의 노력과 경험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연결이 결과를 얻는 데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똑똑히 경험하게 된다. 다시 말하지만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연결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기잡이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베드로는 그분께 겸손히 항복했다. 그 결과 그는 중요한 사실을 배웠다. 그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에 관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이다. 알고 보니 예수님은 어군 탐지기를 몸 안에 지니고 다니셨다. 베드로는 겸손히 항복함으로써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했다. 뜻대로 안 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관해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배우자에 관해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녀에 관해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에 관해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재정에 관해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다. 예수님은 나에 관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다시 시작할 유일한 방법은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항복하는 것이다. 겸손한 항복만이 그분과의 연결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단절된 삶에서 비롯한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도 굴욕적이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깊은 연결에서 비롯하는 열매 맺는 삶을 누리려면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는 겸손히 자신을 낮춰 바다로 다시 나갔다. 이번에는 예수님과 함께 나갔다. 베드로가 물 깊은 데로 그물을 다시 던지자 배 하나에 다 채우지도 못할 만큼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딸려 들어왔다. 8절은 이렇게 말한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라. 베드로가 배 위에서 예수님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증거물이 사방에서 팔딱거리고 있다.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예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는 훨씬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회개였다. 회개는 우리의 방법이 통하지 않음을 겸손히 받아들이고서 내 방법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 주제 중 하나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어지는 장들에서 구약 성경의 인물들이 자신의 방식이 통하지 않을 때 경험했던 감정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즉 BC 시대에 살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지 않은 채 살아가려고 애를 썼다. 그들의 이야기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율법은 우리의 방법대로 노력해봐야 소용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구약 성경은 때로 하나님의 백성을 한 포도나무로 부르지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로 오셨다고 말한다. 이런 사례를 함께 공부하면서 당신 삶의 계기판을 진솔하게 들여다보기를 바란다. 각 게이지를 살펴서 바로잡아야 할 단절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라.